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야 진짜 저 사람의 어떤 강점 장점 문 땡땡땡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명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야, 진짜 저 사람은 진짜 강단 있는 사람이야. 야, 진짜 저 사람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야. 야, 진짜 저 사람은 어디다 내놔도 법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이야. 야, 진짜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야. 뭐 이런 식의. 야, 저 사람 참 이렇다. 라고 할 만한 이런 강점이나 장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여러분들을 누군가 봤을 때, 야, 너는 참 그래. 라고 할 만한, 그리고 나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나의 강점, 나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 한 가지씩은 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성실한, 야, 누가 봐도 얘는 참 성실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고 치십시다. 근데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참 관계도 잘하고 복음을 잘 전해서 은혜로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믿고 나면 예수님 믿고 사는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드러나질까요? 당연히 성실한 모습으로 드러나겠죠. 예수 믿지 않았을 때도 성실하지 않았는데 예수 믿고 나면 불성실해지진 않을 거예요. 더 다른 차원의 성실함으로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러한 강점이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고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 삶에서 배워지고 개발된 어떤 강점들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이 좋은 것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난 이후 주님의 나라에서 굉장히 좋은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 믿고 뭔가 예수님을 위한 삶, 혹은 뭐 복음을 전하는 삶, 뭐 이런 걸 생각했을 때 하도 성령의 능력 받아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그런가, 뭔가 굉장히 새롭고 굉장히 내가 그동안에는 없었던 무엇인가가 마치 지니의 요술 램프처럼 뿅 하고 생겨서 그걸 갖고 내가 뭔가 주의 사역을 하거나 그걸 가지고 내가 뭔가 복음을 전하거나 그런 걸 가지고 내가 막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나에게 있는 좋은 것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좋은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좋은 강점이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좋은 장점들이 주님께 들려져서 주님을 증거하는,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는 굉장히 좋은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지금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정말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주님 안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거 다 내팽겨치고 내가 뭔가 능력받아야 할 수 있을 것 같아갖고 나는 뭐 이것도 없는데 저것도 없는데 기도도 안 하는데 말씀도 모르는데 마치 이래서 내가 마치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우리 삶을 통해서 개발되어진 많은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강점으로 장점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좋은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데 많은 대가 지불, 때로는 많은 권리 포기가 필요해요. 때로는 내가 이거 못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디뎌야 되는 일들도 당연히 있지요. 하지만 모든 게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 정말 어느 과정 안에, 어느 타이밍 안에 주님이 우리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시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이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 매냥 나 못하는 거 억지로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막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가 평생 광야에 살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평생 광야에만 계시지 않았어요. 일정의 과정은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게 전부는 분명히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고난을 견디면서 가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좋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주님이 좋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그 고통을 억지로 참아내면서 주님을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걸 원하시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것은 일정의 과정일 뿐이고 그 과정 이후에 우리의 대부분의 삶은 우리에게 주님이 이미 주신 좋은 것들, 이미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그 강점들을 가지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 교우가 토요일 새벽마다 축구를 하러 갈 때 좋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한 삶은 좋아서 가는 거예요. 정말로. 좋아서 가는 거예요. 축구를 뛰다 보면 때로는 다칠 수도 있잖아요. 아프잖아. 아니면 내가 너무 몸이 지친 상태로 뛰려니까 힘들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고통과 힘듦이 못할 짓이라고 여겨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한 삶 안에 고통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우리의 잘못으로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테스트할 때도 분명히 있지요. 하지만 그것 자체가 주님을 믿는 고통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좋기 때문에 기꺼이 그 삶을 걸어가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정말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그 삶을 사는 아주 중요한 삶을 살아내게 하는 삶의 모습, 그것을 담는 그릇은 우리 안에 이미 있는 좋은 것들을 갖고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멱살을 끌어다 놓고 하기 싫은 일을 당장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만 그러면 하라고 하냐? 그건 또 아니겠죠. 저희 요즘 아들이 이제 방학이라 숙제를 이제 늘 방학 때 숙제가 밀리잖아요. 어렵죠. 하려면 죽을 맛이죠. 하지만 시키죠. 그걸 통해서 뭔가를 배워야 될 게 필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이 우리가 장점,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걸 통해서 분명히 일하시지만 때로는 그러지 않을 때도 있기는 해요. 무조건 주님이 우리 좋은 것만 시킨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신뢰하는 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 전부를 다 이해하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 주님의 계획하심이 어떻게 있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고 가야 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모세의 삶을 잠깐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도자가 모세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그 지도자가 되는 과정 안에 뭐가 있냐면 광야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광야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손에 들려지는 훌륭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광야를 보내는 과정, 광야로 가는 과정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모세가 사람을 쳐 죽이잖아요. 쳐 죽인 게 들켜서 도망간 거잖아요. 분명히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가 있었어요. 그러면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를 보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모세를 광야에 보내기 위해서 모세가 사람을 쳐 죽인 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광야로 가야 되는데 광야로 가기 위해서 모세가 그 병사를 쳐 죽인 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거는 모세가 잘못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 모세의 삶에 다시 선한 인도함으로 광야에서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죠. 때론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주님이 계획하신 거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반드시 작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지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자랐잖아요. 하나님이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자라면서 갖게 된 강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출애굽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하는 거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위해서 세워진 지도자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랐단 말이죠. 그것만큼 좋은 배경이 어디가 있겠어요? 애굽의 왕자로 자랐던 그 좋은 것들, 그걸로 가질 수 있었던 많은 강점들. 근데 이걸 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게 자기 힘처럼 사용을 했을 때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가는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이 새롭게 바뀌니까 모세의 애굽의 왕자였던 그 모세의 가졌던 이미 강점들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데 굉장히 좋은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반드시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얻어진 좋은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내 맘대로 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게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낼 일들이 너무 많아지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에 따라 사용되기 시작하면 그 좋은 것들이 우리 삶의 좋은 열매들을 맺게 하는 굉장히 귀한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강점들이 좋은 것들이 주의 나라에서 귀히 사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한 달란트 받은 그 불의한 게으른 종처럼 땅에 묻어두지 말고 그걸 주님의 나라 안에서 귀히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22장은 3차 전도행이 다 끝나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다 가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바울을 잡으려고 노리고 있었거든요. 너 가면 잡힌다? 잡히면 죽을 수도 있어. 라고 사람들이 막 다 말려요. 근데 아니 나는 가야 돼. 왜냐하면 바울 안에 어떤 게 있냐면 이 일을 통해서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에 대한 부르심이 있었거든. 그래서 가요. 잡히죠. 잡히고 나서 이 사람 이 바울을 잡는 거는 로마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 예수를 전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고소를 해서 잡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는 굉장히 고소하면 그것을 잡아다가 신문하고 변증하고 재판을 통해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리는 곳이기 때문에 고소를 했기 때문에 잡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잡혀와서 자기 변론을 하는 이야기예요. 잡혀와서 자기 변론을 해요. 그 변론하는 내용이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집안이 굉장히 빵빵한 사람이었고요. 정통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요. 그 시대 가장 인정받는 율법 학교에서 제대로 공부를 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인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완전 상위 1% 계급 안에 들으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열심까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기까지 했대요. 스데반.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옥에 넘겨요. 얼마나 이 열심이 특심이 대단했냐? 다메섹까지 갑니다. 다소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지도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다소가 저기 위에요. 보이세요? 길리기아 밑에 다소 보이시죠? 그리고 다메섹은 그 밑에 있죠. 예루살렘은 저 밑에 있어요. 지금 바울이 어디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전에,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를 잡아 죽이는 그때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저 밑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는 거예요. 다메섹까지 거리가 약 230km라고 해요. 성인 남자가 1시간 걷는 거리가 보통 한 4km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하루 8시간씩 꼬박 걸어도 7일을 가야 되는 거리예요.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면 저 다소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스데반 잡아 죽이는 일에 함께하고 있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다메섹까지 간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웬만한 열정, 웬만한 열심 아니면 이렇게 하기 힘듭니다. 그냥 편지 써서 보낼 수도 있고 그 이미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다 그 사람들이 데리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겠다는 거죠. 웬만한 열심 갖고는 어림도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열정이 열심히 놀라운 사람인지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하면 어떤 사람이다?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가는 과정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그의 인생에서 가장 놀랍고 가장 최고의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아니면 살아있는 모든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놀랍고 가장 최고의 일이 뭘까? 여러분, 물이 갈라지는 기적? 아니면 오병이어로 장정만 4천명을 먹이고 열두 광주리가 남는 기적? 병이 낫는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이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정말 우리 삶의 최고로 가장 놀라운 일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우리 삶에 없어요. 이것이 진짜 넘사벽, 최고예요. 우리 인생에 사람으로서 우리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놀랍고 최고의 일은 예수님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삶에 더 이상 놀라운 일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삶에 그 어떤 기적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 이상의 기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주님이 능히 하시고 또 남을 일들일 뿐이에요.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주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다 가능한 일이에요. 당장 여기 있는 산이 갑자기 없어지는 일도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는. 하지만 믿기 전에 삶의 가장 최고의 일은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바울이 그 놀라운 일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바울이 이제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잖아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가는 열정을 가졌던 이 사람이 이제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전히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의 삶은 어떤 모습이다?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열심히 특심을 갖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였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열심히 특심인 것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에 그리고 바울이 쓴 수많은 서신서에 바울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예수님이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원래 바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주님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하니까 엄청나게 사용되기 시작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여러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니까 갑자기 열심히 막 폭발해갖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바울 안에는 그런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방향만 바뀌고 가치가 바뀌니까 그것을 위해서 쓰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다가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에요. 이미 바울은 가말리아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의 율법 학교에서 이미 공부를 한 사람이었어요. 이미 바울 안에 율법에 대한 모든 지식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갑자기 로마 시민권자가 된 게 아니에요. 이미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이전에 있던 좋은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하니까 엄청나게 크게 사용될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이 기억날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3장 4절에서 9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있는 모든 유익했던 것들 다 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해요. 다 필요 없다, 다 가치 없다, 다 쓸모 없다, 없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다 쓸모없고 가치없고 필요 없는 것이었으면은 여러분 바울은 그 수많은 서신서 안에 특별히 로마서 안에 율법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이 가르친 가르침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는 편지를 절대로 쓰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었다면 지금 바울이 이 예루살렘 이 가이사랴에 잡혀서 로마에까지 상소를 하러 갈 수 있는 자격조차 없었을 거예요. 물론 주님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굳이 바울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실 때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리가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가요?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장들은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로마 병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죄가 판결되지 않은 로마 시민권자가 폭도로 인해서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로마 병사가 꽁꽁 싸매고 로마까지 에스코트 해주는 일이 벌어져요. 왜?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바울은요, 자기가 갖고 있던 수많은 이런 강점들을 예전에는 나를 위해서, 예전에는 내가 생각하는 내 의를 위해서 썼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에는 다 유익하지 않다, 해롭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나를 위해 쓰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온 삶이 뭐를 위해서 이걸 다 쓰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수님을 위해 이 모든 것들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완전히 바뀐 거죠. 예전에는 내 의를 위해서, 내 가치를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을 위해서 내가 가지게 된 수많은 강점들을 사용했다면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은 그것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뭐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드려지는 거죠. 바울의 열심이 갑자기 생긴 열심이 아니라 이미 바울에게 있었던 열심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기 시작하자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죠. 예, 물론 없던 열심도 생길 수 있죠. 여러분, 근데 그거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특별한 일이에요. 갑자기 그렇게 바뀌고 생기는 일은 정말 특별한 일이에요. 대부분은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걸 갖고 이래요. 우리의 성격, 기질 다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뭔가 바뀌는 일은 정말 이례적이고 특별한 일이지 대부분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기질과 성격, 내가 갖고 있던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대로 예수님 믿어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전에는 그것이 나를 위해서, 내 것을 위해서, 내 생각대로 했던 것들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그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게 변화된 우리의 삶인 거예요. 예전엔 이렇게 했던 것들이 아,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주님이 그렇게 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멈추는 일들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것들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패션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예뻐 보일 수 있을까?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도드라질 수 있을까? 이런데 모든 패션 감각을 썼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어떻게 하면 이것이 복음을 사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 로 바뀌는 거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노래를 굉장히 잘해요. 이제 노래 잘하는 걸 어떻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노래 잘하는 걸로 내가 잘남을 어떻게 잘 뽐낼 수 있을까? 내가 노래를 잘하고 못하는 사람들 위해 막 우쭐대며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이후에는 이 노래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걸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을까?로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노래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노래 잘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주님은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런 일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고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이미 갖고 있는 것, 이미 나에게 있는 것, 그것이 예전에는 나를 위해 썼었다면, 나만을 위해서 그것을 다했다면, 이것이 마치 세상에는 가치 없는 것처럼 여겨졌다면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그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것이 쓰여지기 시작할 때 주의 나라 안에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가장 최고고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그거 했잖아요. 그러면 내 옆에 있는 누군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그 인생의 최고의 일이 뭐가 되어져야 되냐면 역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되어져야 돼. 그럼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직 최고의 일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최고의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증검다리로서 내가 드려져야 하는 거죠. 인생 최고의 일. 야, 진짜 로또 맞는 게 인생 최고의 일이다. 돈벼락 맞는 게 인생 최고의 일이다. 아니야. 예수님 만나는 게 인생 최고의 일이야. 네가 그 최고의 일을 만나는 데 있어서 내가 도구가 되어주고 싶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근데 그게 뭐 엄청 대단한 거 아니요. 이미 나에게 있는 거,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복음을 위해 쓰여질 수 있을까? 이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쓰여질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제가 인생 최고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데 쓰여질 수 있을까? 하고 드리기 시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없는 것 같고 못하는 것 같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있는 것 같고 잘할 수 있는 것 같고 하면 되거든요. 모르겠어요. 주님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인원수에 따라 우리 줄을 세우실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섯 달란트 맡긴 사람도 두 달란트 맡긴 사람도 자기 몫에 했을 때 똑같은 칭찬을 받은 걸 봤을 때 천명, 만명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몫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 천국에서의 칭찬은 많이 받은 사람들은 와 좋겠다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주님께 칭찬, 작은 칭찬 하나도 받으면 그걸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곳이지 않을까. 이 세상은 누가 더 많이 받냐로 비교될 수 있지만 주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것 같고 비교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여겨져요. 정말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인생 최고의 그 놀라운 만남인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우리가 드려질 수 있도록 그곳 안에 우리의 강점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것들, 여러 가지 것들 막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내가 잘하는 거 이미 알고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이것이 복음을 전하지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 주 앞에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